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으로 되어 있는 디모데전서의 첫머리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그 내용은 바울 자신의 회심, 바울 자신의 그 회개에 관한 고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환기를 했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가 과연 사도 바울의 친서냐 하는 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대개 바울의 친서라기보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계승한 후대 교회의 그 교훈을 담고 있는 편지다, 서신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가 조직화되어가는 국면에서 조직화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심이 아주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급진적인 그 복음의 의미를 설파한 바울의 입장과 조직화된 교회의 질서에 대한 관심이 깊게 배인 이 서신은, 이 디모데 전후서 이 서신은 분명히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친 것은 아니고 그 핵심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을 다만 교회가 조직화되고 질서를 갖추는 그 국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또한 바울 자신의 직접적인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는 가운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경우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깊은 교훈을 주고자 하는 뜻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마 느꼈겠지만 이 본문 말씀은 말 그 자체로 이해할 것 같으면 그다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표면상의 말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기에 적절한 그런 접근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후대의 제자가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시대에, 교회가 조직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임무를 맡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가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정반대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맡겨주셨으니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가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정반대 역할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자신이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변명죄의 해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가 이제 거꾸로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사도로서 임무를 맡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으니 놀라운 은혜요. 따라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박해자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른 길을 오도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태도,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가했던 그런 태도에서 바뀌어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사랑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됨의 징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 그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의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뜻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믿음과 사랑을 뜻합니다. 그것은 신앙적 차원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윤리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임무를 맡은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변모된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덧붙입니다. 15절 이하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자신에게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람들이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바로 나를, 나 자신,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본으로서 바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엄한 찬양사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마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진솔한 이 고백,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이 교훈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고백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마 말씀을 대하는 사람마다 그 처지에 따라서 제각각 어떤 의미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 자신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까닭을 밝히는 그 대목을 주목합니다.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가 이제 거꾸로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선포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 대목에서 덧붙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아니 사실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쟁점이 되는, 끊임없이 쟁점이 되는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한 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면 변명의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지가 죄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말을 살짝 바꿔서 이해해 볼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무거울까요? 알고 지은 죄가 무거울까요? 이렇게 바꿔 이해해도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지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는 진리 또는 어떤 척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그 무지는 어떻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고 그래서 자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는 쪽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묘한 변명과 같은 이런 고백은 바울의 친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자신의 회심과 관련해서 친서에서 이런 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사람에게는 이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요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변명은 그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상 만물의 이치를 보면 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모르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엄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울의 선포에서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언자의 그 선포의 참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몰라서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질까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과연 어느 편이 엄중할까요? 불교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를 엄중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뭡니까? 모든 고통의 근원이 무명이다. 무지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의 근원으로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죄를 지으면 경계라도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그야말로 무식하게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봅니다. 유명한 현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생각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만 한나 아렌트는 아주 여러 가지 정치 사상 측면에서 중요한 통찰을 얘기했지만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그 아이히만을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워놓고 재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악마적인 인간일 것이다. 저 인간은 악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일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죠.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질서를 잘 지키고 평상시에 너무나도 가족을 걱정하는 그런 인간인 것을 보고 한나 아렌트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죄다. 생각하지 않는 게 죄다. 내가 가담하고 있는 이 질서가 어떤 질서인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순응하는 것, 그것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죠.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무거울 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서는 그와는 다른 입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견해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뭘까요?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그 처형한 군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누가의 입장은 사실 똑같은 저자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확인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역시 바울의 설교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뉘앙스가 약간 또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무지의 탓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딱 단정할 때와 달리 그걸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아 알고 있다, 이해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묘하지만은 몰라서 그랬다는 걸 양해할 수는 있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역시 전하고 있는 바울의 아테네 설교에서는 더 분명하게 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17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은 무지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것은 확실히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를 것 같으면 모르고 지은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반면에 알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사법체계에서도 이런 통념을 볼 수가 있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주는 이런 경우는 아 모르고 지었으니까 이해해줄만 하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결론을 얻고 싶겠죠? 그냥 결론을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어느 편이 우세했는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립구도로 하는 모든 그 논쟁이 제기될 때마다 어느 편이 공식 입장으로 채택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편이 항상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로 채택되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 시대의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든지 도나티스트 논쟁? 도나티스트 논쟁에서는 좀 흥미로운 게 있죠. 변절한 사제들. 아, 내가 어떤 사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박해의 시대에 그 사제들이 변절해버렸다. 그럼 내가 받은 세례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재미있죠? 교회는 어느 입장을 택했을까요? 유효하다. 그 사제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례전이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찜찜하죠. 내가 저런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종교개혁기에 루터와 에라스무스와의 논쟁, 칼빈주의 전통에서 아르메니우스와의 논쟁 등등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대립됐을 때마다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쪽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는 바가 뭘까요? 아, 거기에 모종의 역학관계가 있었겠죠. 그걸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순전히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 입장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을까? 그 진정성을 헤아리자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받아들이자는 뜻이며 동시에 인간의 그 구원의 가능성을 더욱 폭넓게 받아들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파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뜻을 헤아려서 굳이 판단하자면,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이런 결론을 내릴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친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병주고 약주고 다 한 셈이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동시에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충분히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채택한 그 뜻을 충분히 그 헤아려서 굳이 판단하자면 모르고 지은 죄는 어느 정도 양해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알고 지은 죄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불교하고는 좀 상반이 되죠. 모르고 지은 죄는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저는 그것으로 최종 결론을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미묘하게 다른 그 입장들이 성경에 어째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양해할 만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 현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르고 지은 죄를 엄중히 대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근본 뜻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기록자마다 또한 어떤 국면에서마다 각각 그 강조점을 달리함으로써 인간 삶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서의 근본 뜻이 있습니다.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다 동시에 깊이 헤아려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제대로 대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뜻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교리로 성서의 진실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실로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이끕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은 인간을 제대로 아는 것과 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가 용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교리적 명제를 달달 외우는 것이 곧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묻고자 하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합니다. 그런 풍토 가운데서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니 그런 풍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삶 자체가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주 좁은 세계에서 살 뿐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저는 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기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놀라운 일은 그렇게 교리적 명제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그 교리를 믿는 것과 실제 삶의 태도가 도무지 아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리의 차원을 배제해버린 종교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풍토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업적을 강조하고 자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인 경우입니다. 내가 구원을 값없이 누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의 관계 또한 그 믿음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용인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구원을 값없이 누린다는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겹겹이 경계를 쌓고 자격을 논하고 업적을 논하고 기여를 논하는 일에 더 몰두합니다.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펼치는데 선봉에 섭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신앙인들의 아주 기괴한 모습입니다.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는 그런 맥주감사절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기리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거둔 열매를 확인하고 그 열매를 누리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돌아보고 감사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설령 거둔 열매가 빈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금 과연 내가 거둔 열매는 없는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없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책임 있는 태도를, 그런 태도를 갖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찾아 나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바로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정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